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2절 말씀 함께 통독하시겠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짐을 서로 지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구절 설교를 할 텐데요. 구절 설교는 아시는 것과 같이 좀 비약의 위험이 좀 있고요. 하지만 단어와 문제를 좀 풍성하게 해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크다 보니까 잘하지 않는데 저희 이 민수기가 끝나고 신명기로 넘어간 한 달 정도 좀 구절 설교로 좀 여러분들 예전에 좀 익숙했던 방식일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단어와 문장들을 좀 묵상하시는 시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구절은 짐을 서로 지라입니다. 옛날에 했던 거 해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짐을 서로 지라. 그렇죠? 같은 교회 다니지만 새로운 교회 온 것 같고 옛날 교회 한 거 좋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짐을 서로 지라. 예. 신장은 끝까지 안 하네. 예. 아, 독해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이 들어가기 어려울 텐데. 예, 이 말씀을 한번 해봅시다. 이 구절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짐을 서로 지라. 보통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뭔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들려서 부담스러운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누군가 나를 돕는다고 느껴서 반가운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짐을 서로 지라. 그러니까 서로라는 표현을 썼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좀 부담스럽게 아, 내가 누군가를 좀 챙겨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아, 다른 사람을 날 도와주는 건가 보다라고 또 느낍니다. 아마 그 느낌이 내가 지금 요즘에 내 인생의 짐을 대하는 자세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자기 인생의 짐을 대하는 자세는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것이죠? 내 짐을 안 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짐이 있어요. 내가 그것을 져야 합니다. 근데 안 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 역할은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 경제적인 문제는 부모가, 내 성격적인 결함은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내 어떤 외로움과 정서는 동성친구가, 그리고 내 사회적인 내 인생에 필요한 기회는 사회가. 그러니까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눠주는 거죠. 야, 네가 내 미래를 책임지고 사회에게, 네가 내 재정을 책임지고 부모에게, 네가 내 성격을 책임지고 동성친구, 이성친구에게, 네가 내 외로움과 정서적인 공감을 책임져라 동성친구. 이런 식으로 나눠줍니다. 그쵸? 나눠주고 나면 어떻게 하죠? 마음이 홀가분하죠. 쟤네들 일을 똑바로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쵸? 쟤네들 일 똑바로 하면 내 인생의 짐이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로 어떻죠? 쟤들이 일을 똑바로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뭐가 문제라고 생각합니까? 쟤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다 나눠주고 나면 내가 질 부분은 없는 것처럼 자주 생각해요. 짐을 안 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짐이 생기면 이 짐은 누가 져야 하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얘, 쟤, 쟤 하고 나눠준 다음에 왜 저래? 사회가, 교회가, 혹은 타인이, 뭐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잘 안 져주는, 주변이 잘 안 져주는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겠어요? 뭐 타인에 대한, 세상에 대한 불만이 많아지겠죠. 그렇죠? 근데 가끔은 운이 좋으시면 주변이 그걸 다 잘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이렇게 다 잘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무슨 짐이 나에게 생깁니까? 자존감의 짐이 생깁니다. 왜요? 내 인생에 똑바로 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그러면요, 되게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그럼 이 자존감을 지금 또 누구에게 주면 돼요? 이건 주님께 드리면 되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 자존감을 높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가끔 그런 상사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자기가 일을 다 쪼개서 다 던져놓은 게 자기 업무라고 생각하는 상사. 근데 직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불필요한 사람이 거기 앉아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그 지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내 인생에서 그런 상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는 짐을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이죠. 사회가 나에게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것을 다 어떻게든 다 해내고 싶어 합니다. 과도한 공부, 과도한 스펙, 과도한 역량, 과도한 헌신을 요구해도 이걸 해야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어떻게든 요구한 대로 다 해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타인이 나한테 부탁해도 그걸 다 들어주려고 합니다. 누가 나한테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사실 내가 더 어려운데 제가 나를 도와야 되는데 제가 나한테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고 어떻게든 마음과 시간과 돈을 내서 이렇게 해주려고 합니다. 심지어는 누가 나한테 부탁을 안 했는데도 옆에 조금 어려운 사람 있으면 되게 불편해합니다. 내가 도와야 되나? 내가 신경 써야 되나? 내가 챙겨야 되나? 해서 과도하게 짐을 지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짐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이 요구하는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것도 내 책임이냐? 그렇죠? 내 책임이죠. 근데 사실 내 짐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부탁을 거의 못해요. 아예 못합니다. 내 것도 내가 집니다. 이 사람 내면엔 두 가지 패턴이 있겠죠. 하나는 거절감의 이슈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뭔가 부탁했는데 거절당한 일이 있기 때문에 누구를 거절하기 싫은, 내가 그때 거절당할 때 날 거절한 사람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나쁜 사람이 되기 싫은, 그래서 거절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에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의 짐을 져보니까 자기가 좋아요, 싫어요, 힘들죠.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나도 타인에게 짐을 져줄 수가 없는 거죠. 부탁을 못 하겠습니다. 왜요? 사실은 난 부탁받을 때 싫거든. 들어주긴 하지만 내가 싫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의 내 것을 아 괜찮다라고 해도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 나도 괜찮다고 했지만 싫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과도하게 자기 등에, 자기 등 뒤에, 자기 어깨에 많은 짐들을 올려놓습니다. 장기적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냐? 쓰러지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출연합니다.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자기 짐만 잘 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짐을 잘 지는 사람들. 내 짐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해요. 하지만 다른 사람의 짐도 내가 지지 않습니다. 지 인생은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 각자 알아서. 인생은 셀프. 자기 물은 자기가 떠다먹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기 물은 자기가 떠먹자. 인생은 셀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남의 거 떠다주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남한테 내 것 떠오라고 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자 자기 인생을 알아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를 똑바로 하는 게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어릴 때 아마 주체성에 대한 과도한 교육을 받으셨던가, 부모님이 프랑스식이셔서 8살 때부터 네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렇게 프랑스식 교육을 받고 자라셨던가, 아니면은 내가 내 인생이 어려울 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않고 내가 해결해낸 경험이 있던가.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이 되게 어려울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낸 경험이 있으면요, 뭘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새치기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게 돼요. 야, 네가 나는 내가 다 했어. 네가 어디 지금? 네가 해야지. 약간 이런 마음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해나가는데 어떤 조언은 해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해나가는 것 자체를 도와줄 마음은 좀 없게 됩니다. 그렇죠? 아니면 입원을 하다가 쓰러진 경우, 남들의 과도한 요구를 다 들어주다가 내가 한번 죽을 뻔한 경험을 하는 경우, 아 이제는 부탁 따윈 듣지 않으리라.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 개 중에서 뭐가 제일 나으신 것 같으세요? 굳이 따지자면. 오늘 초등부 설교를도 이거를 했는데 초등학교 아이들 세 명이 다 3번을 고르더라고요. 그럼 그래도 요즘 트렌드는 좀 그런 건가 봐요. 한 70년대 했으면 그래도 2번을 골랐을 것 같은데. 그렇죠? 2번이 좀 착한 사람 이미지가 좀 있었을 것 같은데 세상이 바뀌어서 예, 인생은 셀프. 이게 되게 좋은, 제 성향도 약간 이쪽이라. 저는 따지자면 1번이 제일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니까. 2번도 안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피해를 받으니까. 3번이 그래도 낫지 않아요? 누굴 특별히 피해 주는 건 아니죠. 하지만 모두가 피해받죠. 그렇죠. 모두가 각자 알아서 하자고 하면 사실 결국 모두가 피해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1, 2, 3번 얘기하지 않으셨죠?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 짐을 서로 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죠?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하나님은 4번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인생의 짐을 대하는 태도는 남들이 내 짐을 져줘야 되니까 내 짐을 쪼개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헌신하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손해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다 라고 주체적으로 자율적으로 하지만 단절적으로 무관심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짐을 지는 것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짐을 서로 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짐을 서로 지는 것이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봅시다. 첫 번째, 시간의 짐을 서로 져줄 때 우리는 어려운 시기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간의 짐을 서로 져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시간을 걸어갑니다. 시간을 걸어간다는 뜻은 그 인생 전체에 괜찮은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언제는 나보다 더 내가 대단한 상태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는 내가 나답지 않게 한심한 시절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은 한심한 시절을 갖고 있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약간 찌질해질 때가 있어요. 약간 한심해질 때가 있어요. 약간 이기적이질 때가 있어요. 게을러질 때가 있어요. 멍청한 짓을 할 때가 있어요. 모든 인간은 한심의 시기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모든 인간에게는 어려움의 시기도 있습니다. 환경이 특별히 안 좋아질 때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인생 한심의 시기에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가 근데 닥쳐옵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 옆에 같이 지켜주는 사람, 짐을 서로 져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시기가 이 사람의 인생을 굴절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한심의 시기에 옆에 누군가가 있어서 넌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해 준다면, 너의 본 모습을 알고 지켜준다면, 그 어려움의 시기에 옆에서 손을 잡아준다면, 그 어려움을 같이 헤쳐가자고 말해준다면 그는 그 시기를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이 굴절되지 않습니다. 그 인생이 겪었던 한 장면이 될 뿐 그 인생이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인생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 어려웠지라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때 좀 생각하면 부끄럽다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있을 때? 지켜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내 한심의 시기에 나를 지켜주고 내가 그의 한심의 시기를 지켜줄 때, 그가 내 어려움의 시기를 지켜주고 내가 그의 어려움의 시기를 지켜줄 때 우리는 서로 쓰러지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주는 사이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함께 짐을 지는 기쁨입니다. 시간의 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역할의 짐을 함께 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한 사람은 A를 잘하고 한 사람은 B를 잘합니다. 그럼 A가 A, B를 다 잘할 때까지, 한 사람이 A, B를 다 잘할 때까지, 한 사람이 B, A를 다 잘할 때까지 훈련하기보다는 각자의 역할들을 할 때 서로가 둘 다 잘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비근하게 경험하고 계신 게 저희 교회 찬양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5년 동안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앞에서 찬양을 할 때. 그렇죠? 차라리 하지 말라 건의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죠? 하실 때 마이크를 꺼달라라고 권유하신 분들도 있었고. 예. 크게 웃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백 목사님 찬양을 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강의는 좀 잘하거든요. 아시죠? 강의는 제가 좀 더. 예. 둘 다 하나를 더. 제가 기타를 배우길래 여러분들 기다리시기보다. 그렇죠? 되게 잘하시는 분이 있고 또 잘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둘이 함께할 때 둘 다 잘하는 사람이 일하는 것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꼭 사역만이 아니죠. 여러분의 삶의 역할에서 역할이 나눠질 때 그 효과가 더 극대화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역할의 짐을 나눠서 지면요. 짐이 가벼워집니다. 역할의 짐을 나눠주면 짐이 가벼워져요. 장점이 다른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는요. 힘이 200이 되는 게 아니라 400이 되고 800이 됩니다. 역할의 짐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감정의 짐을 나눠질 때 짐이 사라집니다. 제일 신비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내 마음에 슬픔과 우울과 두려움이 가득 찰 때 그 감정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을 때, 또 그 마음에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 찰 때, 그 마음을 또 이가 받아줄 때, 그 둘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감정의 짐이 심지어 사라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내가 두려울 때 그가 내 옆을 지켜주고, 내가 슬플 때 그가 내 옆을 지켜주고, 또 그가 그럴 때 내가 그렇게 지켜줄 때, 이 감정의 짐을 함께 질 때, 감정의 짐은 심지어 사라집니다. 약점의 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약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약점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것이 누군가의 약점을 갖고 개떼처럼 달려들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날 내 약점이 드러나는 날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약점이 내 전체인 것처럼 나타나는 날이 있습니다. 내 약점이 극대화돼서 표현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때 그 주변 사람이 다 들깨처럼 달려든다면 누구도 견딜 수 없습니다. 누구도. 왜? 우린 모두 약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악을 선하다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다 그렇다고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는 어느 날 그것을 감싸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의 약점을 감싸주고 그가 내 약점을 감싸줄 때 그 서로의 약점들이 점점점 모난 부분들이 무뎌져가는, 부드러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점진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점의 날에, 우리의 약점이 들어가는 날에 사실 쟤 그런 애인지 몰랐다라고 얘기한다면 누구도 누구의 곁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간에 버려질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약점이 드러나는 날은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점의 짐을 서로 질 때, 그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받아주라는 게 아니라 욕하면서도 옆에 있을 때, 여전히 너와 함께하는 것 자체는 변하지 않을 때, 감싸줄 때, 그때 우리는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앞으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까요? 공공의 짐이 있습니다. 너의 짐도 아니에요, 이게. 하지만 나의 짐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게 누구의 짐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실 어떤 면에서는 누구의 짐도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의 모두의 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건강한 교회를 만드는 게 뭐 누구의 짐입니까? 아니죠. 누구의 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두의 짐입니다. 건강한 가족, 몇 명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네 명의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가족에서도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 게 누구의 짐입니까? 아버지가 잘하면, 어머니가 잘하면, 자식이 잘하면 그렇지 않죠. 모두가 잘해야 됩니다. 누구의 짐도 아니지만 모두의 짐입니다. 누구의 짐도 아닌 짐을 내 짐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회는 공공성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짐도 아닌 짐을 내 짐이 아니라고 하고 왜 우리나라는 이 모양이고 우리 교회는 이 모양이고 우리 사회는 이 모양이고 우리 가정이 이 모양이고 얘기할 때 그것은 더 안 좋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것을 안 좋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공공의 짐을 같이 지는 사람. 이게 우리의 짐을 일부 나의 짐으로 받아들인 사람을 통해서 공공성은 회복되어집니다. 그때 그 공공성은 그들 가운데 선물이 됩니다. 하지만 모두가 우리의 짐을 누군가의 짐을 나의 짐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나중에 그 공공의 부재에 의해서 공격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외로 이 공공의 공격은 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세 번째가 틀린 것입니다. 내가 혼자 알아서 산다?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왜? 우리는 공공성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짐을 서로 질 때 우리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대단한 멸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짐을 질 때 우리는 더 강합니다. 두 배 1 플러스 1,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과 한 사람이 힘을 합칠 때 그건 세네 사람, 네다섯 사람이 힘을 낸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훨씬 더 강합니다. 놀이터에서 혼자 노는 아이의 즐거움과 둘이 노는 아이의 즐거움은 단지 두 배가 아니에요. 열 배에 달합니다. 여행지에 혼자 가 있는 즐거움과 내가 사랑하는 두 사람과 가 있을 때의 즐거움은 100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이 있을 때는 단지 조금 더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가 합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둘이 있을 때 훨씬 더 강합니다. 그리고 둘이 있을 때 훨씬 더 행복합니다. 누군가 내 감정을 받아줄 때, 누군가 내 감정, 내 약점을 품어줄 때 그들이 더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둘이 있을 때 함께 지밀 때 더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직접 상관없는 지구 반대편의 난민의 문제에 눈물을 흘릴 때 그것을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얘기하기 시작할 때 그 사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와 직접 상관없지만 어떤 공공의 문제에 대해서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움직이고 책임지고 불편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회를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짐을 지기로 결정할 때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의 시간의 짐이 나누어지고 역할의 짐이 나누어지고 우리 가운데 감정의 짐이 나누어지고 약점의 짐이 나누어지고 공공의 짐이 나누어질 때 우리는 더 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멈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내 짐을 져줘야 되고 난 짐을 지니는 상태도 모두가 한데 짐을 떠밀은 걸 되게 지혜롭게 얕게 잘 산다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을 멈춰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이 망쳐지는 것입니다. 멈춰야 합니다. 내가 다 짐을 떠안느냐? 나는 희생하고 살아야 되냐? 나는 손해보고 살아야 되냐?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냐? 하나님은 짐을 서로 지라고 하셨지 너 혼자 다 짓고 죽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혼자 짐을 다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그러셨어요? 십자가를 진다면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랬잖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세요. 우리 짐을 먼저 지셨죠. 우리의 죄의 책임을 먼저 지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도 그의 짐을 같이 지기를 바라시는 분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 다음에 너희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 그런 다음에 내 멍에를 메라. 다 쉬었지? 이제 일어나서 내 거 메라. 언제 그냥 쉬라고 하셨습니까? 언제 우리의 짐을 다 쉬었어요?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와 그의 짐을 같이 지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함께 짐을 지어주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서로 짐을 지어주는 관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 나 혼자 알아서 산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 내가 다 책임지고 살아간다는 생각을 접고 더 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함께 짐을 지는 길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교회를 안 옮겼는데 교회 옮긴 것 같죠. 한 2주 이럴 거예요. 지금 되게 스탠다드한 설교잖아. 어느 교회에서나 들어볼 수 있는. 안 그래? 좀 그렇게 준비한 건데. 안 그런가 보다. 안타까워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짐을 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네 단계로 설명해 봅시다. 첫 번째,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 여러분들 맨 처음 하셔야 되는 건요, 책임지기입니다. 먼저 여러분들 스스로 짐을 지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짐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의 짐을 진다? 그건 기만적인 얘기예요. 내가 내 짐을 지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짐을 지는 사회를 꿈꾼다? 그거는 이기적인 얘기입니다. 그렇죠? 맨 먼저 하셔야 되는 건요, 서로 짐을 지는 사회에서 맨 먼저 하시는 것은 내 짐을 내 어깨에 올리는 거예요. 내 짐을 내 어깨에 올리잖아요. 그럼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알 수 있어요? 내가 필요한 도움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는 건 했는데 내가 못하겠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건요, 내 어깨에 얹어야 보입니다. 내가 안 얹잖아요? 그럼 다 누가 해줘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내 어깨에 얹으면 아, 요건 내가 하면 되는 구나가 보이고요. 또 근데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구나가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 뭐가 보이냐면요, 이게 내가 남는 부분이 보입니다. 내 인생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내게 힘이 남는 역이 보여요. 예를 들면 달리기를 되게 오래 한 사람은 누가 필요해요? 앉을 자리가 필요하고 어떤 그 운동, 어떤 이동 수단이 좀 필요하겠죠.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이제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팔 힘은 그대로 남아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게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내가 쓸 건 아닌데 남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재정적으로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정서적으로는 내가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정서적으로는 누구를 도울 여유가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지성적으로는 누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내가 재정적으로는 내가 남아 돌아, 아, 재정적으로는 내가 쪼들려요. 하지만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돈이 남는 사람 얘는 안 들었나? 없는 것 같아서 자꾸 그 말이 안 나오네. 하여튼 내가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없는데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죠? 나한테 하나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나에게 남는 부분이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어깨에 내 인생의 짐을 올려놓는 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 어깨에 내 인생의 짐을 딱 올려놨을 때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은 내가 도와줄 수 있는지가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첫 단계예요. 두 번째는 뭘 하셔야겠습니까? 두 번째는 돌아보셔야 됩니다. 돌아보기. 돌아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오해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도와주라고 하면요,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사람을 다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착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근데 누가 와서 돈 빌려달래요? 그럼 못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같이 짐을 지라고 했으니까 누가 와서 돈 빌려달라면 돈 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그렇게 좋은 생각 아닙니다. 나에게 내가 돌아보지 않잖아요? 그럼 나한테 요청하는 사람들을 자꾸 돕게 돼 있어요. 근데요, 나에게 요청하는 사람들이 꼭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나에게 요청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아요. 나한테는 A라는 여유가 있어요. 나에겐 정서적인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 사람을 챙겨주고 돌아봐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저 사람 나에게 요청하지 않죠. 하지만 난 재정적인 여유가 없어요. 그럼 나한테 돈 달라는 사람한테는 나한테 못 도와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여유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는 도와준다고 얘기하면 둘을 찾습니다.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이나. 그러면요, 불필요한 도움들을 주고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러지 말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게 아니에요. 나와 안 친해도 돼요. 나와 멀리 있어도 돼요.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를 돕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딴 얘기인데 송중아 저 친구 아니야? 저 형 아니야? 맞아? 아, 이 형이야? 성중이라고 저희 교회 온 지 한 달 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지난주에 교회 늦게 왔대요. 근데 이제 기웅인가 봐요. 기웅이가 주보를 되게 줬나 봐요. 이거 성경 보면 어디 찾아보라고 했나 봐요. 우리 교회에서 얼마나 이게 따뜻한 행동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중이가 감동을 받았더라고요. 되게 성중이가 되게 감동을 받았대요. 야, 박수까지 치는 건 아니고. 야, 이거 녹음돼. 나 너무 슬퍼.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예? 이러지 마. 제가 지난주에 신방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떤 형제분이 되게, 주보 보세요. 이거 찾으시면 돼요. 일단, 예. 예, 그 얘기를 듣고 되게 감동했어요. 난 또 종원인 줄 알았네. 종원아, 난 형인 줄 알았어. 예? 예? 되게 작은 도움이죠. 정말 작은 도움이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었던 거죠. 안 친한 사람이죠. 필요한 사람한테 갔죠. 그 사람한테 기억되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거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예전에 어떤 분이 어떤 분한테 김치 주셨어요. 근데 그 김치에 되게 큰 의미가 결과적으로 담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분은 김치가 남았어요. 이 친구는 김치가 필요했고요. 근데 그 김치가 간 건데 김치를 받은 친구는 거기서 가족을 느꼈어요. 그냥 김치인데. 그렇잖아요. 마치 내 가족이 다시 내게 되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미안해요. 너무 초라한 예들만 들어서 부담될까봐 작은 예로 들었어요. 응? 꼭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도 내가 갖고 있는 여유, 필요한 사람, 찾는 거, 움직이는 거, 그렇죠? 거기서 뭐가 생겨요? 나한테는 자부심이 돌아오고요. 관계는 따뜻함이 제공됩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뭘 하셔야 됩니까? 부탁하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탁하는 걸 꼭 배우셔야 돼요. 부탁하는 걸 배우지 못하면요. 나는 결국 2번이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결국 심각하게 2번이 되진 않고 3번에서 조금 2번 쪽을 하는, 그렇죠? 3 마이나 3 다시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3인데 너무 빡빡하게 굴지 않는, 혹은 2인데 한계를 명확하게 두는, 그렇죠? 결국은 난 주지만 받지 않는 사람이 돼요. 뭘 못하면, 부탁을 못하면. 부탁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내 인생의 짐을 내 어깨에 접어잖아요. 그럼 나한테 내가 못하는 부분이 보여요. 내가 못하는 부분이 보이면 이걸 가지고 부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한테 부탁해요? 친한 사람한테 부탁해요? 내가 옛날에 도와줬던 사람한테 부탁해요? 아니에요. 나랑 안 친해도 상관없어요. 가깝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나를 도와줄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끔 여기 교회에 있으면 누가 똑똑똑 문 두드려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열었더니 처음 보는 아저씨가 저기 대구에서 출장 왔는데 목사님을 한번 꼭 만나고 가고 싶었다고.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서 어떤 걸 뭐 상담을 꼭 받고 싶었다고. 그래서 얘기하고 갔어요. 여러분 저는 새로운 사람이 찾아오면, 누군가 낯선 사람이 찾아오면 그 얘기를 들어줄 만한 호의는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보기에 그 정도 능력은 있었죠. 찾아가는 거죠. 부탁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도움이 되셨는지 안 되셨는지 그 다음 문제지만 그 도움을 받으셨죠. 그렇죠? 똑똑똑 두드렸어요. 문을 열었는데 아저씨 5천 원만, 그럼 제가 줬을까 안 줬을까요? 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가 어려울걸? 그럼 제가 문을 닫았을 거예요. 그랬을 거예요. 네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아마 내가 더 어려울걸? 전 문을 닫을 거예요. 5천 원 어디 5천 원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사람들은 부탁할 때 하는 실수가 뭐냐면요. 내가 옛날에 도와줬던 사람한테 부탁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날 도울 만한 의지나 역량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때 도와줬으니까 이번 얘가 날 도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관계를 망치는 행동이에요.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나한테 친한 사람한테 부탁하는 경우가 있어요. 친하니까. 여러분 그것도 뭐 아주 나쁘다고 못할지 모르겠지만 제일 중요한 뭐예요? 이 내 부탁을 들어줄 의지와 역량이 있는 사람이면 친하고 가깝고 내가 도와줬고 도와주지 않고에 상관없이 내가 부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어깨에 짐을 지고요. 내가 내 어깨에 내 인생에 짐을 지고 내가 남는 부분을 필요한 사람한테 좀 나눠지고 내가 모자란 부분을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같이 짐을 지는 사람이 되어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 주의 사항이 4번이 있습니다. 지속하기. 왜? 아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내가 이렇구나. 내가 내 인생의 짐을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런 도움이 필요하고 내게 이런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일 가서 실천하려고 하세요.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 회사에서 실천하십니다. 오늘 집에 가서 가정한테 실천, 가정에서 실천하세요. 어머니한테 엄마 내가 엄마를 이런 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엄마가 이런 걸 나 도와줬으면 좋겠어. 그럼 엄마가 아 네가 그랬구나. 이제는 함께 더불어 짐을 지는 사람을 네가 깨달았구나. 그래 내가 그렇게 하자. 그런 어머니가 계실까요? 그런 남자친구가 있을까요? 오늘 데이트하러 갔는데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서 내가 당신에 이런 걸 해줄 테니 당신 나 이런 걸 해줘. 우리 함께 짐을 지는 관계가 되어져가요. 그러면 와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전파했더니 네가 다니는 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구나. 나도 다음 주에 가보겠다.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러겠죠? 부탁과 거절 있겠죠? 그렇죠? 난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나한테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아홉 개 도와줬는데 열 개를 도와주지 않았다고 날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럼 뭘 해가요? 실패 경험들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더불어 짐지는 관계로까지 가기에 나타나는 실패 경험 때문에 3번으로 가버려요. 인생은 혼자 사는 거다. 하지만 여러분 한두 번의 실패의 경험으로 그렇게 간다면 여러분 취업에는 다 한 번에 성공하셨습니까? 실패의 경험 때문에 한 두 번 떨어지고 아 세상은 내 자리가 없다 그러세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연애 한두 번 해보신 다음에 아 이성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젠 다시는 안 만나실 거예요 평생? 그런 기분이 드는 날 그런 얘기 한 적은 있지만 그러실 분들이세요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공부하실 때 몇 개 틀렸다고 그 공부는 그만두십니까?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거는요 실패의 경험으로 갑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거절의 경험을 할 거예요. 배신의 경험을 할 겁니다. 하지만요 왜요? 세상에는 1, 2, 3번이 많으니까요. 세상에 1, 2, 3번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과 배신의 경험들을 합니다. 나는 요청했는데 3번이라서 그 사람은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100%인데 1번이어서 도움받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하지만 그 1, 2, 3번의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4번의 삶의 태도를 갖고 살아갈 때 4번 생각과 같은 사람을 만나갈 수가 있어요. 4번과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관계를 형성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는요 행운처럼 선물처럼 여러분들 그 사람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뭐가 제일 중요해요? 지속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두 번의 실패, 서너 번의 실패가 주어졌다 해서 인간관계에 무슨 요체를 깨달은 것처럼 인생은 서민에 어쩌네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서로 짐을 지는 관계가 되도록 발걸음으로 옮겨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결론부로 갑시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짐에 대해서 어떤 태도십니까?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갑시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짐에 대해서 어떤 태도세요? 저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 3번의 태도가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성향에서는요 인생은 셀프라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그게 제 기본 감정이에요. 인생은 셀프인 것 같아요. 좀 지가 알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난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 감정적인 기억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 인생에 가장 어려울 때 난 혼자 기어 나왔다는 기억이 있어요. 내 인생에 진짜 어려울 때 난 혼자 기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슬픈 기억이 아니에요. 내 자부심의 기억이에요. 난 내가 어려울 때 혼자 기어 나왔어요. 내가 앞으로 어려워져 난 혼자 기어 나갈 거예요. 누군가 도움받기 싫어요. 내 스스로 기어 나갔을 때 그 기쁨을 다시 느끼고 싶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혼자 알아서 해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누가 도움받으려고 하면 그것이 새치기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약한 거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제 기본 감정의 기억이에요. 그 감정의 기억이 나한테 어떤 그런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 아십니까? 이게 맞아요 틀려요. 내가 그렇게 느끼고 기억하는 것과 내가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상관없이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게 틀립니다. 이건 굉장히 커다란 오해와 기만입니다. 왜요? 전 수많은 도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무수한 도움을 통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를 도왔습니다. 제 성격이 다듬어지는데 제가 어떤 배움을 하는데 제가 사역의 방법들을 배우는데 사역의 기회를 얻는데 아니 지금도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모든 과정에서 그렇죠? 그 도움으로 저는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저를 도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지금 앉아있는 것이 저희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주일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목회를 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큰 도움입니까? 그런데 내가 내 감정의 기억으로 인해서 내가 원하던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혼자 살아왔다, 혼자 해냈다, 내 능력으로 살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굉장히 큰 오해와 자기 기만에 빠진 것입니다. 혹시 여기도 내가 잘났고 내 힘으로 살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도움으로 거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래놓고는 도움 안 받은 사람인 것처럼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냉정하게 네가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오해입니다. 어떤 사람의 기본 감정은요. 저는 3번의 기본 감정을 갖고 있지만 어떤 사람의 기본 감정은 1번의 기본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무능해서 다른 사람을 돕기는커녕 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런 내가 나도 싫고 이런 내가 나도 답답하지만 이런 내 상황과 여건이 나도 원망스럽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너무 힘든 자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내 기본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일반의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맞습니까? 예, 맞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많은 1번이 이렇습니다. 그 문제가 전체를 해결하려면 내가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가 전체 문제가 있으면 50%는 사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움직여서 50%를 해결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50%를 도와달라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내가 그 50%를 해도 나한테 남는 손이 분명히 있어요. 나는 환경이 어려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가 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남을 도울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도움도 주어갈 때 내가 서로 짐을 지는 상호성 안에 참여할 수 있어요. 내가 해야 되는 부분들은 집중해 갈 때 내가 내 분량을 채웠기 때문에 해결되는 부분들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기본 감정이 2번이에요. 목사님 내려놓고 싶죠? 저야말로 지긋지긋합니다. 근데 내 가족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 직장에서의 의무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 친구들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고요. 내 교회에서 사명들 내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저도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려놓고 싶은데 사실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저도 죽겠습니다.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건 이상의 짐을 맡고 있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결국 여러분들 할 수 있을 만큼 이상은 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팩트가 그래요. 내 짐에 다 얹어놨다고요? 내가 자녀들도 내가 가족들도 내가 모두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이상 최대치를 하고 그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께 올려져 있을 뿐 사실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이번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자기만 피해본 것처럼 억울한 것처럼 자주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다 자기 등 위에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은 2번이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2번은 하다 하다 못해요. 그럼 1번이 2번한테 뭐라고 해요? 그럼 2번은 환장하는 거예요. 2번이 진짜 환장하겠죠. 하지만 1번도 억울한 부분이 있겠죠. 왜? 지가 해준다고 했잖아요. 지역에 올려놓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렸단 말이에요. 해주는 줄 알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차피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려놓으십시오. 못한다고 하세요. 미안하지만 내려놓으세요. 그냥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누가 자기 등 뒤에 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알아는 경우가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세 가족이 살고 있는데 저랑 아내랑 아이랑 삽니다. 저희 아내가 일반적으로 풀타임으로 전업주부시기 때문에 아이 공부를 좀 봐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고요. 저는 바깥에 일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 사모님께서 봄에 내려놓으셨습니다. 승질나서 못 가르치겠다고 내려놓으셨어요. 저는 처음에 황당했습니다. 이걸 내리면 안 되지 않냐. 이건 네 거다. 아니다. 이건 내 게 아니다. 내려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제가 가르칩니다. 근데 결과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훨씬 더 좋아졌어요. 왜요? 둘이 맨날 공부 때문에 싸우고 그러다가 집에 잘 없는 제가 가르치니까 저는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맨날 함께 붙어서 이 문제를 푸냐 못 푸냐로 너무 목숨 걸면 서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크게 가이드 봐주는 게 오히려 관계가 더 좋아진 부분이 있어요. 저는요. 저희 와이프랑 아이랑 싸우면요. 제가 관계를 항상 중재자의 짐을 지고 있었어요. 둘은 성질이 안 좋아. 한번 붙으면 끝까지 가. 그러니까 내가 중재해야 돼. 그래서 제가 중재자의 짐을 지고 살았어요. 근데요, 작년에 제가 그걸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고 지다가 어느 날 저도 돈 거죠. 그래서 제가 확 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짐을 두 사람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왜 그러냐? 정신을 차려라. 사실 엄마는 되게 좋은 엄마다. 갑자기 엄마가 사실 그것 빼고 단점이 뭐가 있냐 저를 설득하고 와이프도 저에게 정말 이렇게 이 사람 이런 걸 아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내용 통째 내가 했던 설교들을 몇 개 편집해가지고 내 인생을 공격하고 네가 왜 어떻게 그러면 안 되는지 얘기하고 내 어깨에 쥐고 있으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것 같죠? 내려놓으세요. 못 쥐고 간 건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쥐고 갈 수 있어도 그게 내 게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려놓으세요. 내가 내 가족을 다 책임져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도울 만큼 돕고 내려놓으세요. 그거 어차피 못 도와요. 내가 다. 그러니까 내 가족의 짐을 나를 내 인생에 짓눌러서 그렇게 생각하지 마. 부모님 도우세요. 형제를 도우십시오. 하지만 도울 수 있는 한계 명확하죠. 그 선까지 도우세요. 그 이상은 하고 싶어도 못하죠. 근데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만 하기 때문에 내 마음 어렵고 내 마음 어렵다 보니까 또 욕하고 싸우고 왜 그래요? 내려놓으세요. 그 이상은 내가 어차피 못해요. 그럴 때 오히려 위로자로 남아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히려 격려자로 남아있을 수 있지 않아요?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사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본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의 짐을 함께 지기 시작한다면 서로의 한심한 시절을 지켜봐주고 지켜주고 제일 좋은 친구는 이런 친구죠. 이 친구의 한심의 시절을 내가 받고 저도 나도 저 친구의 한심의 시절을 받지만 둘 다 우리가 그렇게 한심한 놈들은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 저게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서로의 감정의 짐을 지켜주는 그래서 그 짐이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는 서로 역할을 맡아주는 서로 공공의 짐을 같이 져나가는 그리고 서로 약점을 품어주는 그런 짐을 져줄 때 우리 가운데 삶이 얼마나 바뀌어갈지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러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 나타나는 제일 안 좋은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짐을 제일 많이 지고 있으니까 니들이 내 짐을 져줘야 된다고 서로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어느 정도 서로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각자 이미 어느 정도 지고 있어요. 내가 너무 안 지고 있는 죄책감 느끼실 필요 없고요. 내가 너무 많이 지고 있다는 피해를 느끼실 필요 없어요. 대부분 얼추 비슷하게 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해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 짐을 가져가라고 얘기하거나 내가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그 짐을 그냥 해나가시면 됩니다. 교회 짐도 우리가 함께 져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어색하게 주부 하나 줘도 얼마나 재밌습니까? 예배 시간에 한번 웃을 수 있고 교회 짐을 함께 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한국 교회는요 교회를 비판하는 문화가 들어왔어요. 아주 좋은 문화입니다. 그렇죠? 교회를 비판해야 돼요. 교회 속으시면 안 돼요. 교회 위정자들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냉정한 눈으로 관찰하셔야 됩니다. 저도 잘 보세요. 제가 교회 돈을 해먹진 않는지 제가 요즘에 변질돼서 뭐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진 않는지 잘 보세요. 속으시면 안 돼요. 시대가 하수상하니까 그렇게 해야죠. 속으시면 안 됩니다. 비판하는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문화가 몇 발자국 잘못 나가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도들끼리도 서로 비판하는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신앙적인 기준으로 쟤는 이런 것 같다. 쟤는 저런 것 같다. 쟤는 되게 기복적인 것 같다. 쟤는 되게 지성주의인 것 같다. 쟤는 되게 오순절적이다. 쟤는 좀 신비주의적이지 않나. 쟤는 성품의 변화 없이 말씀만 하는 것 같다. 쟤는 삶에 집중해 있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서로 다 찔리고 다 같이 죽을 일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나무의 숨 교회라는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한국 교회나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마치 이 교회를 다니는 게 무슨 대안적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포장하지 마세요. 그리고 기존 교회 열심히 섬기고 있는 성도들에게 아, 너 아직도 그런 거 아니? 세련되지 못하게 이런 식의 태도를 하지 마세요. 그건 그냥 신상 사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들끼리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끼리도 그러지 마세요. 그리고 단지 내게 남는 부분, 저에게 필요한 부분을 서로 주려고 해보셔야 됩니다. 내게 필요한 부분을 요청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짐을 같이 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공공에 대한 관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직장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는 같이 짐을 진다는 생각이 있고 교회에서는 같이 짐을 진다는 생각이 있는데 회사는 전쟁터니까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 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적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나한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잘못하면 평가해버립니다. 공격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화를 바꾸셔야 됩니다. 물론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죠. 왜? 세상엔 1, 2, 3분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하지만요. 잘 찾아보면 4번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잘 다듬으면 4번이 될 수 있는 1, 2, 3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1, 2, 3을 동기부여해서 4번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4번을 찾아서 함께 손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야말로 가장 같이 짐을 지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진짜 직장에 가셔서 정말 이 아이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함께 욕할 수 있는 친구 하나만 있어 얼마나 살만합니까? 어? 얘가 내가 했던 이걸 유포하지 않을 것처럼 믿음을 갖고 같이 상사 욕할 수 있는 같이 짐을 지는 그러면 이것만 해도 조금 살만해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랑 긍정적인 얘기를 같이 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과 섬주 협력할 수 있다면 그것만 해도 얼마나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이 서너 명이라면 네다섯 명이라면 훨씬 살만할 거예요. 훨씬 다이만할 거예요. 그리고 그것 자체로 세상은 좀 더 나은 곳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하시되 포기하지 않고 현장에서도 그런 곳을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결론으로 합시다.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랜만에 구절 설교했더니 조금 어색해요. 나이 든 것 같고. 그렇죠. 타임머신 타고 한 십몇 년으로 돌아간 것 같고. 근데 조금 단순하고 좀 더 풍성하게 하지만 꼭 본문 내용을 조금 비약한 부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그래도 본문에 기본적으로 담겨있다고 하는 정신을 여러분들 전달하고 싶은 큰 의도는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되게 별거 아닌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삶의 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계십니까? 이것이 별거 아닌 습관인데 그것이 내 삶에 큰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짐을 서로 지기로 결정하십시오. 내가 그렇게 결정하고 내가 서로 짐을 지는 사람이 되어져 갈 때 내 가정 그리고 내 교회 내 교우 내 직장 현장에서 내 숨터 내가 숨 쉴 수 있는 곳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내 삶터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곳들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터가 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놀이터가 결국은 될 거예요. 그렇게 함께 집을 짓는 곳이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전을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이 터전을 쉽게 놓아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숨 쉴 수 있는 숨터 살아갈 수 있는 삶터 그리고 여러분들이 놀 수 있는 놀이터로 이 삶의 영역들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함께 이것들을 세워가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짐을 지는 자가 되기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함께 지는 짐을 지는 사람을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1, 2, 3, 4 중에 어떤 사람인지. 하지만 4번이 좋으시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4번으로 갈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돌아보시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내 주변 사람과 함께 인생의 짐을 져가는 사람이길 바랍니다. 때때로 다른 사람이 자꾸 내 어깨에 짐을 올리는 것 같아서 그냥 나 혼자 알아서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때도 많았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이 내 짐 좀 다 져줬으면 니는 안 힘들잖아, 내가 더 힘들잖아 라고 얘기하고 싶었으면 그냥 내가 오해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서로 함께 짐을 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 말씀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며 고백하며 우리 자유롭게 15분 정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충성스러운 기도할 텐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사람을 어느 정도 선물로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함께 짐을 지는 태도를 알지 못해서 그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미 나에게 사람을 선물로 주셨을 터인데 내가 홀로 남아있는 것처럼 주저앉아 있었다면, 내가 내 능력으로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자만해지고 있었다면, 내 내려감과 올라감에서 다 내 자리로 찾아와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같이 성스러운 기도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이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 이들 마음과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제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 주시는 생각, 주님께 주시는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들이 진정으로 나 혼자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나 혼자 남아있고 나 혼자 해나가야 되고가 아니라, 내가 혼자 도움받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돕고 또 도움받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함께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각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한심의 날을 우리가 건너가게 하시고, 우리의 정서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 보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협력하며 살게 하시고, 내 약점이 품어지고 또한 계속 우리의 공공성이 만들어진 일들이 우리가 더불어 섬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가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 혼자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부르셨습니다. 저희가 서로 돕는 사람으로 서 있을 때, 서로 돕는 사람은 남아있을 때 우리라는 선물을 받을 수 있을 터인데, 내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거나 나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도우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걸 깨닫고 저희가 돕는 손길, 도움받는 손길을 시작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가정이, 저희 직장에, 저희 교회에, 저희 개인적인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이 삶의 현장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받아 내 약점이 만져지고 내 감정이 만져지고 내 안에 우둔한 시간들 가운데 지켜짐이 있고 또한 내 인생의 역할이 분담되며 공공이 함께 만들어지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미 주신 응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나 혼자 서지 않고 함께 서기를 결정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이미 주신 선물을 받아